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무도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한 달 됐으니까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 해요.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너무 힘없이 설교해서 뭐 전혀 기대하심이 이제는 꺼졌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은퇴하신 김유 목사님이 진짜 요즘 열심히 은퇴하시고 최고로 바쁘게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매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교회가 참 줄지 않고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유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나는 잊혀져가는 사람이 됐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내가 찾아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제는 들어줄 성도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일 날 4차 키모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키모를 한번 받으면 한 8일에서 10일간은 거의 뭐 먹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새벽에 제가 자는 중에 꿈이 생생해요. 목사는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내가 뭘 잘하니? 네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러한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는데 그전에는요 물이요 너무너무 못 마셔요. 목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실 수도 없는데 새벽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가 물을 목이 말라서 한 잔을 마시는데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달고 맛있으면서 아침부터 또 식욕이 돌아와서 제가 아주 잘 먹고 자원하는 마음, 오늘은 어느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CT를 찍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가장 강력한 키모, 더 이상 없는 키모를 받았고 네 번의 세트가 끝났기 때문에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지만 안 좋았습니다. 암이 하나도 안 줄었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암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키모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가서 받았는데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 각 부분에서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시간 예배 시간마다 집에서 스트림을 통해서 실황을 그대로 제가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1, 2, 3부에 누가 빠졌는지, 지난주에 제가 누가 빠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김유 목사님과 또 정인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진심으로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워있으면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쭉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요,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먹고 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에 해먹고 설거지 하자마자 앉으면서부터 점심은 뭐 해먹을까? 또 그거 걱정하세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해서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또 저녁은 뭐 해먹을까? 우리는요, 아무리 잘 먹어도 5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요. 이러한 인생은요, 평생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취미나 특기에 관계없이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도록, 음악, 체육, 미술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사니, 못하게 했거든요. 요즘은 자녀에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네가 가장 즐거운 거,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반전에 고백한 말이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혜자 솔로몬의 일생을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일어나면 매일 축제로 살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요, 그게 감사의 이유인지 몰랐는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는 물 한 잔 놓고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축제의 삶으로 살아갈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여건에 감사할 일이 투성인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감사할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하시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금욕적인 삶이라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다 일을 악물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뭐라고 해? 축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축제의 삶은요, 무슨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빌딩 사고 뭐 좋은 집 사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삶, 이거는요 일주일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고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송가 495장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의 소망을 보십시오. 우리랑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도 죽음의 목적도 다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거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할 가치는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함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핵 보유국이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들은 핵 보유만 하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으니까 온 국민이 굶어도요, 그냥 온통 핵 보유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우리는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죽더라도 죽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가 메갈룬데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예수가 크게 존귀하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가 어디에도 부끄럼 없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어떠한 결과를 언제 닥칠지 몰라요.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로마에 간 것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까지요 호송을 받아서 간 이유가 있어요. 삶과 죽음의 성도들이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말려도요 그는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자원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죽든지 살든지 이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재판 그 석상에서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죽고 죽어도 살아도 재판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위대하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4월 29일 날 췌장암 판정을 받고는 풀타임 페이션이 됐습니다. 여러분, 환자도요 제가 아파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트타임 페이션트가 있고 풀타임 페이션트가 있어요. 파트타임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 아파서 가는 거고, 풀타임 페이션트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매일 병원을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거반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요, 아,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에는요, 제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감사한 거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대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생에는요, 무슨 고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절망적인 소식에도요, 삶의 가치와 소망을 예수께 두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민생활 힘들다 보니까 그저 매일 걱정이고 두려움인 거 압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처를 방문할 때마다 그 위기에 정말 이 범죄의 한복판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예수께 두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바울과 같이 내가 재판을 받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예수가 존귀히 되고 크게 되고 내 삶 속에 더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되면요, 그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의 배부름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는 인생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요, 옥중에서 자기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살아야 될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죽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하나는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살 소망이 있으면 죽을 소망이 없어야 되고 죽을 소망이 있으면 살 소망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도요, 이게 바울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12시간 누워있을 때는 죽을 소망이 있어요. 나 빨리 아프지 말고 건강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물 마시고 시원하고 또 배부르고 하면요, 살 소망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소망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파도 소망이 있고 건강해도 소망이 있어요. 살 소망과 죽을 소망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소망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자기가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51%고 죽을 소망이 49%면 그 사람은 살기 원하는 거고, 살 소망이 51%고 죽을 소망이 49%면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1%가 어디에 더 크냐? 바울은 자기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죽을 소망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개인으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을 소망이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배불리 살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희를 바라보면 살 소망이 더 크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살 소망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도 살고 싶은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유가 제가 배불리 80까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저도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을 더 갖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남을 위해서 살겠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살소망 더 가집시다. 그 이유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아멘. 우리 성경을 읽고 나면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 읽고 나면요,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요, 아프면 무서워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The Sinkhole Syndrome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몰 운동이죠.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파트의 파킹낫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차도 꺼져버렸고 자기가 걸었던 그 모든 그 파킹낫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 깊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무너질 차례인데 자기는 그 위에서 너무 편안하게 그날 밤을 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든든한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 위에 떠 있어요. 집안이 물 위에 떠 있어요. 함몰현, 싱크홀 신드롬이 왜 생기냐면요, 이 지하수가 마르게 되면요, 이 공간이 생기면 땅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물 위에, 지하수 위에 떠 있으면서 뭐 이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의지하고 잠자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메마르는 순간은요, 모든 것이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힘드시지만 복음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입니다. 또 28절에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담대한 삶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29절에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좋고 편안한 것만 택하지 마시고 풍성한 떡만 택하지 마시고 고난의 잔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누구냐면 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옆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살고 저들이 행복하고 저들이 즐거워하며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진짜 제가 28년을 29년을 담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정다감한지 몰랐는데 아프고 보니까 제 작은 것까지도요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카톡도 방해가 될까 봐 저한테 안 하고 제 아내한테도 하고 또 아들한테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스럽게 장로님들한테도 안부를 묻기도 하고 부목사님들한테 묻고 베풀어주신 사랑 때문에 제 식탁이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 먹어본 밥상이 없었어요. 매일이 만찬입니다. 주신 풍성한 식탁을 대하고 감사하며 감동받고 매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저들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소망과 비전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해 주옵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옆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육신의 풍성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 위의 시민권자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응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